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가는 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의 영혼부터 아버지께서 살펴보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제3부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살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가지 말씀으로 도덕적인 계명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기도하는 삶이다. 그두 개가 뼈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뼈대인 10가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봉사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돌판 두 개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말씀이 있죠. 예, 두 번째 돌판의 두 번째가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내가 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나 이웃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나 또는 생각이나 말이나 혹은 제스처, 몸으로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심지어 죽여서는 안 되며 더 나가서 복수하려는 모든 그러한 디자이어 욕구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 잠깐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럼 나는 이에는 이에, 눈은 눈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 컨텍스트는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관들과 관원들이 재판정에서 법적으로 하는 형량이에요. 예. 벌의 값을 눈을 힘들게 한 사람은 눈에 벌을 내리고 이를 힘들게 한 사람은 이에 대한 벌을 내리는 거지. 개인이 복수하라고 되는 그러한 기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게다가 이게 가장 push the envelope이에요. 가장 멀리까지 내다보면 이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몸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나의 몸을 intentionally 어떤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옛날에 이걸 뭐를 예를 들었던가요? 여러분 기억나요? 번지점핑이죠. 네. 가끔 번지점핑이 어떻게 사원합니까? 발목에서 줄이 풀려가지고 죽죠. 락클라이밍 조심하면 돼. 그 안전장치 핀 가지고 하지 않는가? 락클라이밍.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엉덩이가 나쁜가?
잘못 떨어지면
예. 요세미리 공원에 해프돔이라고 해프문돔인가? 해프돔이죠. 거기에 그 아주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그걸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맨손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몇 년을 준비를 했다고 그랬어요. 7년? 네. 7년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7년 동안 준비할 때는 뭐를 하느냐? 위에서부터 밧줄을 타고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맨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자기 손이 어디 닿아야 되고 발이 어디를 닿아야 되고 다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고 멘털리 연습을 157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없이 올라가는 그 전날 줄을 타고 내려가서 발 닿을 자리, 손인 손가락 들어갈 자리 다 브러쉬로 다 칫솔로도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여행을 한게 157번이에요. 머릿속으로만. 그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 끈기는 존경할 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정도로 삶이 전부라고 도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무섭지 않느냐? 무섭대. 무서운 만큼 더 준비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 네.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기 우크레인 대통령이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그 젤렌스키. 그럼 그 사람이 법과대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변호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방송국에 PD로 들어가서 뭐 커미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가 거기서 대통령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명해진 거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트루 칼라가 진정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서양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무섭다고.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무섭다. 무서우니까 이 무서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거다. 예, 그 말은 정직한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싸움에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길어질까 봐안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제목이 하늘 가는 순례길에 야훼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성경 다음에 유명한 책이 뭐예요? 철로역정이잖아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 천지병대에서 잔번역이신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 한국말 번역 기독도라 그러죠. 그분 가는 거 보세요.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빛의 도시로 가는데 그분이 살고 있던 도시는 이름이 뭐라고 한글로 번역했냐면 장차 망할 도시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출발할 때 뒤에서 자녀들과 와이프가 막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를 막고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장차 망할 도시에서 천성으로 도망갔다. 왜? 아내와 자녀들은 안 따라오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 출발하고 나서 이제 2부가 뭐예요? 크리스찬의 와이프 이름이 크리치 애나입니다. 기독교의 와이프가 이제 남편 없이 여기서 사는 게 이거 위험하다 해서 이제 떠나는 출발이죠. 무서움이 곳곳에 사리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구약시대 그분들보다 더큰 것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오셔서 dwelling, 성막으로 같이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고 겁먹지 마. 내가 another counselor. 다른 위로하실 분을 보낼 거야. 그랬으니까 제가 한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최근에 조심하게 된게 그분을 부를 때 제가 자자른 말을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임이란 자자 말안 썼어요. 안내자, 상담자 안 썼어요. 안쓴 이유가 자자가 여러분 우리 알죠? 한글로 자가 뭐죠? 한자가 자가 한글로 뭐죠? 놈이잖아요. 놈 자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내자 그러면 안내하는 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라고 제가 그 말을 그렇게 순화했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들었으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 안내자다, 안내인이다, 인도자다, 위로자다. 우리가 말안 쓰는 게 맞죠. 위로하시는 분. 최소한 한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자 쓰는 순간에 옛날 개역 성경의 당시로 양반들이 평민이나 쌍놈을 부를 때놈 붙이면 그게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떠한 위험에라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까지가 적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들어간 내용이고. 그런데 누가 살인을 합니다. 어디? 국가의 관원들이. 미국에서도 스테이트마다 다르죠, 그죠? 캐피털 퍼니시먼트 살아있는 데가 대표적인 게 텍사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월든이 피지션하고 같이 행해서 아니면은 그 리터를 인젝션을 해서 옛날에 또 일렉트리큐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일을 한 것은 어떻느냐? 국가의 관원들은 되려 그런 캐피털 퍼니시먼트를 내릴 암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람들 사이에 퍼스널리 뭘들을 살인 행위를 억제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야 하나님께서 사회 제도로 사형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도 짐승도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personal vengeance, 개인 복수하는 게 아니죠. 사회의 국가가 authority figure가 magistrate가 그 제도를 사형 제도로 이에는 이에, 눈은 눈으로 하는 벌을 내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외는 살인하지 말라 예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회에서 살인을 리스트레인 시키고 프리벤트하고 막고 억제하는 역할로서 정당한 벌로서의 살인이 있다. 그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거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말씀. 너희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바라 말하는 자는 동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너는 어리석은 자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예, 잠깐만요. 거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랬죠?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컬 시나거그에서 세 명이 하는 재판에 가서 맞거나 벌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화만 내는 게. 그게 가장 약한 거죠. 두 번째는 바보야 하는 게 뭐라고요? 72명이 제루살렘에서 하는 대공회, 대법원이에요. 거기 가서 벌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의 부류에 넣어버릴 때는 아예 레이크 오브 파이어, 지옥 호수불에 들어가 버린다. 셋 다가 살인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리에서는 사소한 아주 별것 없는 행동도 안 되고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안 된다. 하나가 빠진 게 눈짓도 들어있어야 돼. 몸 안에 있으니까 눈짓도 손가락질도 모든 게 다. 그러면 뭐 우리가 매일 살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는 살인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 장세 읽읍시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힘을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 이 일은 자기 친한 사람이 누구에게 맞아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이미 government 정부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public punishment이 공적으로 그 죄에 대한 punishment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하겠다 할 때는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무슨 제도를 만들었었지요? 레퓨지, 도피성이라고 했죠. 그건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그죠? 나무하러 둘이 갔다가 하나 나무 도끼가 빠져서 옆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는 즉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랬죠. 그러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개인적인 복수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도망가지 않았으면 복수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부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오늘날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땅에 사형제도 없어졌죠? 아마. 아직까지 있어요? 오, 아직은 있어요?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구나. 오케이. 뭐, 한국이 하도, 한국, 미국을 따라가면서 어떤 미국을 앞질러가는 첨단을 걷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다시 5장으로 돌아가서 25절하고 18장에 있는 35절하고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하는 자가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게 넘겨 감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18장 마태복음 35절입니다.
마태복음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형제인 그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십니다.
예, 이건 교인들 사이, 멤버들 사이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순서대로 해서 마음속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것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란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용서받아 놓고 타인을 용서받은 열매로서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게 당하고 힘들어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25절이 35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그럼 너는 가짜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사람이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하고 정반대 개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롭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내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하거나 즐겁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모험적인 정신으로 어려운 자리에 넣어서도 안 된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국가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관원들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라.
이거는 성전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성막으로 도망간다라도 끌어내어서라도 국가기관이 그 일을 그때는 로컬 제사장들이죠. 관원들이 법적으로 재판관의 그 마지막 판결이 죽음이다 한 것을 행해라. 이거는 복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인을 막아주기도 하고 억제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뜻입니다. 2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05 문답은 제6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밝힌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아까 창세기 9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들어있는데 너 그거 죽여서는 안 된다. 사람 외의 것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었죠. 네, 사람에 관해서입니다. 첫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복수하려는 생각이나 또 이웃 사람을 해치려고 다치게 하려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해치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spirit of vengeance, 내가 get even 해야 되겠다. 너가 이랬으니 하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뿌리부터 자랄라. 따라서 당연히 그러한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을 못하게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일도 금했다. 하지 못하게 하셨다. 즉 자살이나 무기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속도를 내고 운동도 그렇고 위험한 돌발 행위들을 통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들도 그렇고 그러한 위험한 행위들을 하는 취미도 막으셨다. 또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하지 않는 일들, 즉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 먹는 것, 그리고 술을 마시되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담배를 태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해치는 마약 등에 가지는 몸으로 넣는 것을 막으셨다. 그러니까 약도 아니고 치료하는 그러한 것도 아닐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이건 시대마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달라졌겠죠. 예. 근데 우리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돼. 이제 번지 점핑도 들어가는 거고, 등산도, 위험한 등산도 들어가는 거고, 담배도 그러고, 술도 그러고, 그냥 마약도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public figure의 magistrate, 청지기들로서 정부의 관리들을 통해서만 살인자에게 그 죄에 대한 그 특별한 punishment, 벌로서 사형 제도를 exercise 하게 하심으로써 personally vengeful, 복수로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억누르고 못하게 막으신다. 살인자를 죽이는 사형 제도를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창세기 9장 6절에 그 제도를 또 justify, 정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인이 크나 큰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죽임으로써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챌린지하는, 도전하는 죄가 되었다. 이게 사탄이 하고 있는 죄입니다.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겪은 일이었는데 참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해프웨이 하우스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40대 초반이니까 그분이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몸이 원래 안 그랬는데 한 10년 사이에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때까지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몸이 부른 거예요. 예. 400파운드 이상이 돼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서 일어나기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목자님의 그 되게 목자님의 양아들에 대해서 내가 방문을 하면서도 이처럼 힘든 게 없어요. 도와주는데도 방법이 없어요. 식사를 금할 수도 없고 식사를 하면 많이 먹게 되고 뭐 가끔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왜 위절개수술 그런 게 있죠. 네, 뭐 6회판도 나가는 분들이 침대를 끌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아니어서 참그 자기가 몸이 붉기 전에 가졌던 신앙생활을 아주 그리워하고 그걸 볼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먹는 것에서 그냥 방치해뒀다가 몸이 그렇게 됐을 때참 감당하기 힘든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잠을 많이 자도 그럴 거고 뭐 모든 게 지나치면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temperance, self-control, 절제가 부족하면 그런 위험한 일이 따릅니다. 생각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로 골똘히 막 들어가면은 예, 도저히 이가 갈려서 잠을 못 이루고 말이죠. 막 이래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빨리 생각날 때부터 털어버리지 않으면.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이처럼 생각 시작부터 복살인 생각부터 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위험한 생각과 유혹들을 던져줄 때 반응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막아주시고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이라도 빠졌다면 돌이켜서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부족함 대신에 예수님을 벌레이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